산에 오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부제가 있어요. 산에 오르신 이유, Let's go retreat, 수련회 가자.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해 주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큰 결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역대상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역대상과 열왕기서의 말씀을 비교하면서 읽다 보니까 열왕기서에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따라서라는 단어예요. 열왕기서를 기록한 기자가 이스라엘의 왕들을 두 카테고리로 나누는데 하나는 모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한 왕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죄를 따라 그의 조상들이 행한 일을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사람이 무엇인가를 따라 사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문득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제게 그 질문을 한다면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한 가지가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한 가지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 중심적인 생각과 태도를 버린다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서 이루신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 속에서 고난이 오더라도 인내로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이라고 저희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제가 지금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 문제는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보이는 가치를 버리고 보이지 않는 가치를 붙잡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자신의 이익이 위협을 당할 것 같은 상황이 오면 그에 대한 거부 반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어느 정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된 것 같은데 어떤 상황에 직면하면은 내 생각대로 때로는 보이는 가치를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십자가에 대한 거부 반응이 그들 마음 가운데 너무나 심하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셨는지 하루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십니다. 여러분 산에 오르는 것이 늘 피곤한 일이죠. 산에 올라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이 잠들었다가 깼을 때 예수님은 이미 다른 모습을 하고 계셨어요. 그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이 빛처럼 새하얗게 변한 것입니다. 변모한 예수님 옆에는 율법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모세와 선지자의 상징이라고 불릴 수 있는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비몽사몽의 이것을 목격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초막 세 개를 만들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만들 테니 우리 여기에 거하십시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상징되어지는 구름이 그들을 덮습니다. 제자들은 혹시나 그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까 하는 그 두려움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그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산을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일명 변화산 사건이라 불리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마태복음과 더불어 마가 누가복음에도 기록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스토리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조금 자세하게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이유를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쫓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진짜 크리스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인가 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산에 올라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이 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산에 오른다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세상과 분리된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9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아멘.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어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방에서도 기도하고 때로는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골방도 아니고 산으로 가라는 말인가?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세상과 분리된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의문을 가지지 않아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산은요, 다볼산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갈릴리에서 남서쪽으로 한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면은 꼭 방문하는 곳인데 정상에 변화산 기념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산이 보기에는요 되게 큰 언덕처럼 보이는데 그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가파른 빌탓길을 꼬불꼬불 돌아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올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나 아무데서나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이끌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산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그 산에 오른 이유는 세상과 분리된 시간과 공간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답합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이렇게 하세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인데 우리의 고백으로 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몬 베드로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계시한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베드로가 특별한 사람이기에 그의 지혜가 뛰어나서 그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탁월해서 우리가 뛰어나서 지혜롭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듣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심지어는 믿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아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마음을 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임당할 것을 또한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갑자기 거칠게 일어나서 항의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저는 그 사실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막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을 구원자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베드로가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답답하셨겠어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거칠게 항의한 것일까요? 그것은 자기 생각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모든 악과 불의를 끝내고 보좌에 오를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랐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오시면 로마의 지배 아래서 어렵게 사는 우리의 모든 동포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이집트에서 우리 조상들을 이끌어내신 것처럼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끌어 주시겠지라고 소망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현실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든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이 땅 가운데서 새로운 세상을 볼 그 기대에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생각과 다르게 예수님의 선택은 전혀 다른 방법이었어요. 철저하게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악을 무찌르시고 사람들을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새 삶을 더하여 주시겠다라는 플랜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나는 죽으러 왔고 내가 죽어야 너희들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예수님의 방법에 베드로는 절대 동의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럼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 자기 중심적인 그 생각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권면을 하죠. 그런데 좀 이 정도 하면은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그 플랜에 동참하면 좋을 텐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생각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린 사람이라도 자신이 보고 듣고 느낀 것 이상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더욱이 어린 시절부터 교육받고 믿어온 또한 그것을 증명하는 경험을 통해 얻어진 신념과 같은 생각은 사실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산에 오르신 거예요. 목적은 단 하나,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그들에게 신앙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하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에서도 또한 일상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쫓는 삶,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온전한 자기 부인을 하고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그 무거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깊이 대면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리된 시간과 공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사실 이런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가신 곳은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보면은 첫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얼마나 호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서 있네. 잘하셨어요. 네.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된 곳입니다. 아무것도 누구 하나 의지할 수 없어요.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시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사역 기간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밀려드는데도 때로는 그 상황을 뒤로 한 채 세상과 분리된 시간과 공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산으로 한적하고 외딴 곳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마지막 사건을 앞두시고 어딜 가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일상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보다 세상 가운데서 단절된 공간에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깊은 교제를 나눔으로 그 십자가의 사역을 완수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일상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분리된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 그 교제의 시간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것이 이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누가 카톡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결혼을 결심하겠습니까? 온라인에서 만나도 오프라인으로,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깊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되듯이 여러분, 그래야지 그 사명이 이루어지잖아요. 결혼이라고 하는 그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도 그 깊은 교제가 있어야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도 한번 보십시오.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때로는 혼자, 때로는 공동체적으로 세상과 단절된 시간과 공간을 누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했던 시간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잘하세요. 한 해에 한두 번 정도는 할리데이 앞뒤로 휴가를 내고 비용을 들여서 여행을 여러분 가시지 않습니까? 관광을 목적으로 하던 쉼을 목적으로 하던 이 여행의 목적은 사실 동일합니다. 일상을 떠나서 새로운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무엇인가를 보고 듣고 느끼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환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행 다녀와서 여러분 이런 고백하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여행을 다녀오니 삶에 활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하시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한 해에 한두 번 정도는, 한 2박 3일 정도 새로운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공동체적으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목사님께서 수련회를 말씀하시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맞습니다. 네, 여러분 아주 잘 알아들으셨어요. 수련회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을 하십시오. 이미 여행 계획은 잡아놨으니까 결단하고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휴가 내지 않아도 그럴 될 그런 수련회를 저희가 준비했어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굉장히 큰 힘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진짜 예수님처럼, 그의 제자들처럼 좀 일상 가운데서 떠나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시간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해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알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산에 오르신 그 이유는 주의 영광을 깊이 경험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지식보다 체험적인 신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요리 대결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게스트 두 분을 모시고요. 이제 냉장고를 가지고 와서 그 안에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셰프들이 15분 안에 요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매 회마다 정말 다양한 요리들이 나옵니다. 대충 어떤 재료들이 들어가고 조리법이 어떻다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보면서 아 이런 맛이겠구나라고 상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맛을 보는 것에는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은 보기에 정말 엄청 맛있어 보이는 요리가 나오면 게스트가 이런 고백을 하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막 입안에서 폭죽이 터지는 것 같아요. 오케스트라가 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비주얼을 보면서 사실 그 말이 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말을 듣고 믿는 것과 그것을 먹어보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이유가 그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체험적인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요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제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모두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스토리를 기록하는데 기록하는 관점에 따라서 순서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건이 복음서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앞뒤 순서가 아주 내용이 모두 일치하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의 고백, 십자가 사건의 예고, 베드로의 항변, 예수님의 벼락과 같은 호통, 변화산 사건, 그리고 이후의 2차 십자가 사건까지 모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에 오르신 이유가 아주 명확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함으로써 주의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을 산으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 한번 보세요. 그들이 가장 먼저 본 것이 무엇입니까? 변모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17장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 앞에서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설명하는데요.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시며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육신을 입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기록된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후에 율법과 선지자의 상징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내용이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영광 중에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베드로가 듣고 반발했던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눈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더 이상 항변할 수 없는 사건이 그들의 눈앞에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확증이 되어지냐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그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제자들이 이 산에서 들은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것에는요 지식을 뛰어넘는 체험적인 신앙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인지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화여대 석좌 교수이시며 대한민국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한 이어령 씨가 저술한 책인데 그는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분이요 초기에 무신론자였습니다. 삶의 외로움과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에 이 사람이 조금씩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냐면 예수님께 기도하는 무신론자가 됩니다. 신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믿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그의 딸 고 이민아 목사님께서 이제 눈을 실명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와이에 가게 되는데 딸을 만나서 처음으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 믿지도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이런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된다면, 어머니의 웃는 얼굴과 아버지의 미소를 보지 못하게 된다면, 집에 있는 모든 것, 산과 바다, 길거리에 색채가 있는 모든 것, 형태가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주님의 딸에게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너무하시네요.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따르는 당신의 딸에게 왜 그렇게 순환을 주시는지요? 이제는 아무로도 모자라 실명을 하게 하십니까? 장애로 아픈 아이 때문에 학교를 찾아다니느라 그렇게 눈물이 마르지 않는데 무슨 눈물이 남아있기에 그에게 또 그 어려움을 더하십니까? 그러면서 아비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딸에게 빛을 거두지 않으신다면 제 남은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그 후에 얼마 있다가 딸이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이 망막이 낳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세례를 받고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내용을 저술했는데 주된 요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산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같이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매일같이 체험하기 때문에 체험적인 신앙을 산소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에서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 내려온 베드로가요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서 1장 말씀인데 우리 16절부터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광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의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가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베드로가 이 높은 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경험함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또한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담대한 순교적인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모두의 인생이 좀 이런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수련회가 되기를 소원해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하늘로부터 들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그래서 그가 오신 이후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마음껏 경험하는 시간,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시간, 진짜 내가 크리스천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그 결단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요.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이 말을 들은 전 독일 교회가 벌떼처럼 일어나서 니체를 향해서 신성 모독의 죄를 사죄하라고 요청했어요. 그때가 니체가요 그 말을 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 교회가 얼마나 무기력한지 보라.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만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가만히 묵상하는데 꼭 주의 음성처럼 제 마음을 뒤덮는 음성인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이 공동체가 얼마나 무기력한지 보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분 한 분 신방하면서 청년들 가운데 참 왜 이렇게 많은 아픔이 있어야 하는가, 이 시대에 많은 청년들이 정말 사랑의 공동체를 찾아다니며 그 참된 공동체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데 왜 이 자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어지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인가? 여러분 아마도 그것은 우리의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사랑 때문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문제의식을 느끼는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그거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 내 능력 밖의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것은요 그 사랑 가운데 자기 부인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죽는 사랑이 아니라 나는 살고 내 방식대로 하는 사랑. 여러분 결국 말씀의 기준이 되지 않고 내 방식대로 하는 그 사랑 때문에 모두에게 아픔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이게 안 되는 존재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그 명령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서로 사랑하면서 원수를 사랑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애써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그분을 깊이 만나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랑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개념을 우리가 덧입어서 그 사랑을 하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수련해야 하는 거예요.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기 위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우리 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결국 예수님을 경험함으로써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공동체는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삶이 그렇다면 결국 이 공동체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좀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 말씀의 기준을 좀 회복하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이야기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거예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울림이 있는 거예요. 막 절망적이었다가요 갑자기 그 기대감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산에 올라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경험하면서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될 것이고 이 뉴욕과 이 뉴저지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는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진짜 크리스천이 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그 하나님을 좀 뜨겁게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좀 이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정말 이 땅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편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내가 정말 그 예수님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님 경험하며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진짜 크리스천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세상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죽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의 가치가 내 삶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과 내가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맞습니다. 내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아버지가 보입니다. 오르신 그 이후 정말 일상 가운데 분리된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저희가 늘 일상 가운데서 그것을 인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루 가운데 그 시간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시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한 달의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들을 저희가 구분하게 하시고, 정말 그 시간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친밀함을 경험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인생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뜨겁게 경험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또한 주의 청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